안녕하세요. 일민미술관 포춘텔링 운명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만신해화암입니다. 만신은 무당의 옛 말로 만가지 신을 독대한다 혹은 대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신령님을 모신 지 3년 차로 신령님 앞에서도 신당에 찾아오시는 분들 앞에서도 미숙한 부분이 많아 스스로 애동기자, 아이와 같은 입장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감사하게도 일민미술관 분들께서 저를 만신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주셔서 부득이 만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무당이라는 말은 식민지 시대에 일제강점기부터 그 이후에 자주 사용되었고 지금의 시대에는 옛말인 만신이라는 말이 존칭의 기능을 하고 있어 저의 동료분들이나 선배분들, 선생님분들을 마주하실 일이 있을 때에는 무당보다는 만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주십사 하는 점을 먼저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 전시를 여러분께 어떻게 소개해 드리면 좋을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 나름의 해석과 느낌으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관람 티켓과 상담소 쿠폰, 행운 교환을 위한 봉투를 모두 받으셨죠? 이 전시는 샤머니즘과 우주론적 세계관을 재해석하여 운명의 의미를 고찰하고 상담을 통해 내면 세계를 깨달아가는 여정입니다. 자, 그럼 운명의 숲 속에서 길을 잃을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된 이후로 운명은 숙명이라는 자동차를 선물받아 내 스스로의 의지대로 여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긴 여행을 하는 중에 내 앞에 있는 길들이 순탄하지만은 않으리라는 것, 목적을 자주 잃어버리기도 하고 거점이 자주 바뀔 수도 있고 여행 중간에 낙오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럴 때에는 보통 내비게이션과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지요. 저는 그러한 행위를 전 포춘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연이 닿는 분께는 내비게이션이 되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창 같은 일도 하고 있네요. 인간이니까 완벽한 툴이 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여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처지의 동료이니 여러분을 격려하고 다독이고 농담도 하며 함께 가는 길이 즐거우시도록 약간의 도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즐겁게 여행을 떠나볼까요? 먼저 1 전시실로 저를 따라오세요. 이곳은 베토벤이 악상을 떠올린 어느 숲속을 모티브로 하여 설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빠빠빠빰 이라고 시작되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아시죠? 베토벤이 훗날 제자에게 곡 첫머리 빠빠빠빰에 대해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고 말한 일화에서 이 교향곡의 이름이 운명교향곡으로 붙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재음악가 베토벤이 귓병을 앓았다는 사실 아시죠? 자신의 불운에 좌절해 있던 베토벤이 자신의 집 근처 오솔길을 천천히 걸으며 운명에 자신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운명과 싸워 승리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괴로워하던 중 어디선가 새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삐삐삐삐. 운명 교향곡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곡에는 잔인한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투쟁과 승리가 30분이 조금 넘는 짧은 곡 속에 강렬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흔히 사람은 운명을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사건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명은 자신의 삶에서 필연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감정과 태도이며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서 계시는 이 숲은 김주리 작가의 일기생멸이라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공간에서 동일한 현실의 풍경을 마주하지만 자신의 운명에 따라 각자 다른 삶의 경험을 하고 있죠. 섬의 환경은 육지와 다르지요. 기후는 변덕스럽고 땅은 거칠어 먹을만한 식물을 파종하고 결실을 맺게 만드는 그런 일은 어렵고 바다와 마주하고 있으니 긴박한 사건이 언제나 벌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대단한 야심 없이 밥 먹고 살아남기 하나만을 목표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운명에 좌절하고 운명과 싸우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섬에서 태어난 식물로 섬을 복원한 작품 아래에서 그러한 섬의 긴장감에 이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운명과 싸우는 순간의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앞으로 닥칠 사건들과 맞서 싸우기 전에 수련하는 장소와 경험으로는 최적이지 않을까요? 이 운명의 오솔길에서 마주하게 되는 흑백의 대형 회화 작품은 거친 풍랑에 표류하는 배와 갈 곳 잃은 사람들이 그림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정수 작가가 그린 Calm the Storm입니다. 난파선을 타고 떠도는 군상들의 출구는 어디일까요? 이 작품을 보고 저는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작품을 떠올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꾸밈없이 드러나는 삭막한 표정들이 닮아 있다고 느꼈거든요. 무서운 상황에 직면한 사람에 대해 타인의 상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태도로 정직하게 표현된 부분들이 점상에 앉아 제가 점을 볼 때의 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법당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본인의 희망과는 관련 없는 의외의 답을 듣고 얼떨떨해요 라고 말씀하실 때의 표정과도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인간의 꾸밈없는 모습을 자주 보는 입장에 서 있는 거구나. 앞으로 사람을 어찌 위로하면 좋을까? 같은 것들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 본연의 표정과 자세를 잘 기억해 두시고 그것이 본인의 거울이 될 수 있음도 내가 누군가의 저런 표정을 볼 수 있음도 잘 알고 앞으로의 내가 보는 자아와의 관계 형성을 포함하여 자신의 인연들을 어찌 대할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골을 든 사자의 모습에서 모든 삶은 헛되니 현실에 충실하라는 메시지가 떠오르는군요. 흔한 죽음의 관물에 포커스를 맞추어 과거의 예술 사조를 소환해내는 것은 샤머니즘 의뢰의 강신 의뢰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어 예술이라는 틀을 가지고 무언가를 표현해내는 사람들이나 소비자들은 이미 나름의 신과 신앙을 발견한 게 아닐까. 올해 이 일을 하셨던 할머니들이 각자 도생, 각기 신명, 사람의 삶은 각각이고 사람의 신도 각각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크게 와닿았네요. 흙더미에서 태어나거나 소멸하는 듯이 묻혀있는 이 인터랙티브 조각은 노진아 작가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작품입니다. 관객이 다가가면 로봇은 입을 벌려 나는 흙으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로봇의 말은 인간의 유한한 운명까지 담고자 하는 로봇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마주하고 저는 일을 할 때 구슬하러 나간다거나 점을 볼 때 제가 취급당하는 처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로봇에게 스스로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작품 설명을 요구하지 말라는 대답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간 이후에는 제 인간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고 인간성이 드러나는 순간 실망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스스로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 자체도 신의 도구로서 기능하는 부분을 기대하고 하는 질문일 때가 많아 제 인간적 자아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고 신의 말을 듣고 싶으시면 엄중한 자세를 가지세요 정도밖에는 해줄 말이 없는 경우가 많답니다. 로봇은 아카이빙 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초로 자기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질문에 반응하여 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점도 저와 닮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네요. 법당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무언가를 여쭐 때 인간인 제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데이터를 쌓기 위해 저는 신령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머릿속에 꼼꼼히 기록하려고 매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로봇도 입력되는 데이터를 습득하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을 테고, 어떤 처지이든지 답을 내놓아야만 하는 입장에 서 있으니 무생물이어도 로봇과의 동지의식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무생물과 교감한다는 건, 그런 감각을 느낀다는 건 신비한 경험이니까요. 전시실 앞쪽으로 천천히 이동해 보시죠. 동물의 가죽에 그려진 천국 같은 유토피아적 풍경 보이시나요? 장종환 작가의 은퇴생활 신들의 황혼이라는 작품입니다. 죽은 동물의 가죽에 종교적 도상을 차용한 이미지를 그려 맹목적 믿음의 광기와 그것이 지나간 이후의 허무함과 수산함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글쎄요, 현실에서 믿음의 대상이란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겠죠.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쫓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기술? 부동산? 명예? 이데올로기? 삶의 끝에서 바라보면 인간이 추구해온 모든 유토피아적 환상은 무엇을 남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동물의 가죽은 죽음의 산물이지만 죽음의 산물 위에 환상적인 이미지가 떠올려 있는 그런 구성의 작품들을 보고 죽음 다음의 세계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인간의 보편신앙을 시각화한 작업의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해서 기분 좋게 작품에 빠져들어가고 황홀감을 느꼈습니다. 만신에 의뢰준 굿은 죽음의 자리를 즐거운 예능의 자리로 바꾸어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할 때 눈으로 목격한 것들, 화경이라고 하는 신의 모시는 무녀들이 보는 환시적 이미지들과 기분 좋은 음악들과 사람들의 위로 등등이 떠올라 구청에 나가 기분 좋게 앉아있을 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라고 인지되는 생물인 박쥐를 존재하지 않는 별자리로 만들어 드로잉한 것도 생물에 대한 따스한 시각과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사고가 함께 공존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여 마음에 들었습니다. 박쥐는 박쥐 자체로는 죄가 없는데 그것이 꺼려지고 나쁜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는 시대에 박쥐를 별자리로 만들어 신화의 영역으로 데리고 간 건 박쥐는 나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박쥐의 오명을 벗기는 작업이라고 느꼈거든요. 비슷한 맥락에서 가죽 위에 도도새의 드로잉을 한 작품도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존재했었다는 기록 외에 아무 표본도 남지 않았고 멍청해서 죽어버렸다고 비꼼당하는 도도새를 예쁨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복원하여 미술관으로 데리고 와준 작가님의 따스한 마음씨가 느껴졌어요.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 볼까요? 강현우, 허철주 두 명의 아티스트로 구성된 비디오로즈라는 팀의 작품입니다. 인도 신앙과 신비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구성한 작품으로 여사제가 달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달의 초안의식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달 위로 비추는 영상은 달의 변화와 순환의 과정, 천지만물의 끊임없는 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통무의식에 대한 책들을 읽었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의 틀 내에서 소비되는 신화들은 같은 서사를 가지고 있다고 서로 접촉할 수 없는 거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질은 같기 때문에 삶에 대해 고민하는 도구들과 표현 방식 등의 서사는 같은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들을 이 작품을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속신앙에서도 달이 가지는 의미가 크거든요. 금음과 보름, 초하루에 수행하는 의뢰들도 존재하고 앰비언스 사운드는 무속음악과 비슷하게 소비되는 지점이 있으니 뭔가 신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들은 각자의 입장이 달라도 비슷한 행위로 귀결되고 있구나,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감각적인 부분에서의 친밀감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전시 관람을 잠시 멈추고 방석 위에 앉아 명상을 해보셔도 좋고 자기만의 신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찰하시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자, 눈앞에 펼쳐진 숲속 풍경 안에 산장이 보이시나요? 강호연 작가의 이 작품은 어둠의 눈이 익숙해짐에 따라 빛의 효과를 포착할 수 있게 되는 암수능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암실 같은 내부에 한 명의 관람객만이 입장하여 내부를 관찰하게 되는 것이니 앞 사람이 있다면 기다렸다가 꼭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산장 밖에 놓인 일상 사물의 그림자와 외부 빛의 효과가 만들어낸 환영은 카메라 옵스큐라로 기능하는 산장 구조에 의해 여러분에게 밤하늘에 떠있는 별 이미지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 작품을 접하고 답을 구할 일이 있을 때에 산에 들어가 있었던 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신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처지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많았을 때 산에 들어가 실컷 울고 난 다음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별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것을 보고 많은 위안을 받았던 경험들이 생각나 초심을 다지고 다시 저를 행복하게 해준 작품을 만나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은 제가 고독하게 되었을 때 눈물을 멈추고 어둠 속에서 참는 일을 수행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위안을 느끼실 수 있다면 좋겠네요. 숲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장소일 수 있겠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걸 안다면 숲 위로 떠오르는 달과 별은 행복과 위안이 되고도 남을 것이며 다음날 아침에는 용기 있게 숲을 헤쳐나갈 수 있겠죠. 이 작품이 그런 위안의 경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전시장을 돌아 이곳을 빠져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운명이란 말 안에는 이미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운은 운용하다, 운전한다는 뜻. 그리고 명은 주어진 요소들을 가리킵니다. 이 두 글자를 합친 말이 바로 운명이고 이것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점술 또는 명리학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신관과 정신철학에서는 명리학을 기초로 팔자라는 단어를 인간의 운명 중 명을 뜻하는 말로 주로 사용합니다. 사람의 생년월일과 시를 여덟 글자로 풀어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을 간략히 말할 때 팔자라는 말을 쓰고 운, 운용하고 운전하는 것은 순전히 사람의 의지이며 그 의지를 신령님이 돕고 계심을 신도가 믿고 만신이 신도의 인생에 있어서 본인이 타고 태어난 팔자를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신관에서의 종교 행위입니다. 점은 명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의지와 신이 인간을 돕는 마음, 그 중간에서 양측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인간을 위로하고자 하는 만신의 배려, 세 가지가 얽혀 이루어지는 일이니 어떤 고민이 있든 마음이 끌리는 곳에 가서 진정한 점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뵙건 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여러분의 의지를 응원하고 저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일에는 발벗고 나설 테니 부담 없이 말을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